오늘 저희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꽤 많이 왔네, 그죠? 그래서 제가 8월 때까지인가요? 7월 때까지인가요? 두 달 남았나요? 오늘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시죠.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중심으로 저희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외에는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완전하게 의지할 것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제목을 미리 아심을 통한 선택,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제시하셨다 그랬느냐 하면 화해 허물로, 화해 허물로 예수님을 제시하셨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로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대적인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실 거야, 그런 잠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거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했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극히 높으신 이 안에 그 은밀한 곳에 내 거처를 정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사느냐, 전능자와 관계없이 사느냐의 이 삶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죠? 생각나시죠? 말씀한 거. 황인재님한테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님을 택했다. 내가 불교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교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가 좀 고상한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선택을 했다. 그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주님을,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뭡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많은 것들을, 많은 과정들을 이끌어서 인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것은 어른이 되어서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음속에서 전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개념도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이끌어왔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제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위기가 한 두 번 있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8장 29절 30절 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 어떤 사람인지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미리 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딱 예정하고 있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렀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지독한 어떤 고난을 죽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어떤 과정이든 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친히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그렇죠? 이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렇게 질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과 정죄를 자신의 아들의 몸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쏟아부어야 할 그 심판을 자신의 아들의 몸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의 대신 속죄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미리 아셨다. 우리의 사람됨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복음을 언제 전할 때 얘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또 마음으로는 받아들인다 그래놓고 그 뒤에 또 어떻게 생활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데 전능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원으로 딱 펼쳐져 가지고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모든 것들이 현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것들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의 파노라마를 365도 이렇게 돌아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을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시는 뭐 구원받았다가 놓쳤다가 그렇게 안 한대. 그러니까 내가 몇월 며칠 날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못 보내 이제. 그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께 영영 죽겠지. 어? 내가 이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못 보내.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고 내가 며칠 며칠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사람의 시각인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은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내가 이때 했으니까 이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요 시점에 이미 요 뒤에 네가 용용 죽겠지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먼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고는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경로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님을 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롭게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 사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화로움을 향해서 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구원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매달 며칠 언제 예수님을 내 의지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몸은 마지막 모든 역사들을 종결시킬 때, 결산할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죠? 그 시점에 휴거와 재림이 일어날 때, 그때 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장성한 성품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제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펴보시죠. 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여기 미리 아심 또 나오네, 그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다 나오죠, 그죠? 셋. 다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그죠? 뭐에 따라,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이미 다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집어가지고 살아, 나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쪽으로 따로 딱 건져가지고 따로 떼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죠? 무슨 그 말 그대로 하면, 원어 그대로 하면 따로 떼어낸 존재들, 따로 구분한 존재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살아 딱 이거 장난감 이거 찍는 거 있잖아. 그걸 그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서 구분해놨다, 아예 별도로 구분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세상에 똑같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영으로는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죠? 영으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딱 구분해놨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nto, 목적인데, 목적.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이해, 그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놨는데 왜 구별해놨느냐? 거기 보면 두 가지에 이르도록, 하나는 순종,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 순종이 참 제일 좋은 것이 순종입니다. 저도 뭐 큰 소리 칠 입장이 못되지만은 참 안 되잖아, 순종이 잘, 그죠? 근데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에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유익을, 어떤 면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죠? 어떤 면으로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관계성 속에서의 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든, 어떤 면에서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가능하도록 이리를 미리 아시고 따로 떼놨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는 이유는 순종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 진짜 믿는 거 맞나? 내가 영접한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공짜로 우리로 봐서는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에 이르도록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리 아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아, 나 자신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뭔가 하여튼 마음이 토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또는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키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 손을 놓을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놨다가 잡았다가 아니면 잡아도 손에 힘을 빼고 잡았다가 꽉 잡았다가 우리는 계속 그런데 이 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만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그죠? 내 자기중심성, 자기기준 그것을 버리는 순간부터 죄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죄를. 내가 자기기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하나님만 기준이구나. 그분만이 중심이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중심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딱 그거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시간에 365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와 전능자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고, 아무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왜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은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고, 착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계속해서 현재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세울 때 이 두 개의 시각을 나누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능자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분의 그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365도를 바로 현재 시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얽매이고 구속받고 제한받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선택하실 리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내가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부르심과 선택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확인해가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이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건 또 무슨 말인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 우리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서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붙잡고 내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들을 한 가지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많이 놔요. 자주. 요즘에는 거의 안 놓는데 꽤 많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손을 잡도록 만드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육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면 율법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힘을 가지고 죄들의 활동 속에서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도 없고 그런 상태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부르심과 선택 그 가운데 내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 그것에 순종한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율법,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거룩해짐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잘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이 칭의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방법을 버리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방법에 순종한다는 것, 나 자신을 따른다는 것, 내준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한 그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이 복음에 의한 새로운 방법에 나 자신을 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죄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를 붙든 것들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여기 글자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도달하도록 예정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는 순종은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율법들, 성경에 문자로 되어 있는 그것들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영의 새로운 것들로 섬기게 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죠? 이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근데,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 그러면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놓여 있느냐? 율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과하면 우리는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제 이 육신, 이게 아니야. 이게 나가 아니야. 이게 이문수비가 아니야.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게 나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옮기면 우리 앞에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것들을 통과해서 지나가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가요? 이해되시죠? 육신 안에 속해서 살면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 육신으로서 아직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육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율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계속해서 숨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돌아서 가지고 나는 이제 이게 나가 아니야. 이거는 옛사람이야. 옛날사람이야. 옛날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게 나야라고 정체성을 딱 옮기면, 정체성을 딱 이렇게 옮기면은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율법이 없는데 죄가 없잖아요. 어떻게 걸어가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죄를 짓고 싶어도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게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나,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임원섭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라고 하는 그 옛날 나의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가는 것. 그걸 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면 우리 앞에 율법이 없고, 율법 대신에 뭐가 있다? 율법 대신에 뭐가 있다? 예수, 성령. 우리가 육신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는 우리 앞에 율법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딱 돌아서 가지고 영을, 새로 태어난 영을 이 모습이다. 이게 나야, 진짜 나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나의 내 모습이야. 이게. 이거는 마귀와 세상과 죄 때문에 왜곡되고 뒤틀리고, 그죠? 그런 나였고. 나는 이제 이 나로 살지 않을래. 나는 이 나로 살래. 그렇게 딱 돌아서 보면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뭐가 있다?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잖아요.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께서 그 속에 들어오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물론 가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매님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매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들이란 말을 안 하니까, 그죠? 다 아들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상태에 내가 놓여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제가 몇 개 구절을 읽을 테니까,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단톡방에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평생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뭐라고, 아버지 내가 원수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해도, 그럼 우리가 실패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의 신분이 안전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곁길로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35절. 자, 전부 다 눈 감고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그 자체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떼어놓지 못하리라. 너희는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알겠죠, 그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 야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5절, 13장 5절. 히브리서 3장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떠오르는 생각을 고쳐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간에 그 생각들을 고쳐서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생각대로 순종하면 직사게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삶이 너무나 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에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그 생각 대신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불안 대신에 평안이, 기쁨이, 안정이 우리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반응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았나?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더라도,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여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갖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탈 때든지 일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여기 와서 설교할 때든지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막 지금까지 나의 의젠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께 일방적으로 막 그것만 했다면 지금까지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지금까지 그냥 아이고 이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그래가지고 쭉 그냥 뭐 생각 없이 지식적으로 쭉 읽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레마라고 했죠. 레마, 그죠?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그 레마를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어디를 펴서 읽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 다시 돌려가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들어보시면서 아,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내 속에서 확인된다면 더 이상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부터는 내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 번 더 걸러서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게 바로 나구나. 그게 진짜의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